이 시간 함께 상고하실 말씀, 오늘은 본문을 두 군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두 군데를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어떤 기관이며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세워야 될 것인가 함께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이니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야 될 터인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아픔과 상처가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원리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 가운데 활발하게 역사하셔서 주께서 보이신 계시를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 전에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자신을 믿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면 아이가 비뚤게 나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를 교회에 보내는 일을 기꺼워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언제부터인가 기독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종교, 혐오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잘못한 탓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잘못 섭리하신 탓일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신자가 신자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자다운 삶을 살았더라면,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신자가 신자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복음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신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다운 삶을 사는 일에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는 일에는 기도하고 헌신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30평생밖에 못 사셨는데 80, 90평생까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거나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는데 더 큰 집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과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겠습니까? 그럴 리 없는 것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런 식의 모습을 수십 년 동안 보여오다 보니 산토끼를 잡아들이기는 커녕 기신자에 비유되는 집토끼까지 놓치고 말았습니다. 점점 기독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버린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은 잘 하지 못해도 내가 알기에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다. 내가 알기에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그런 복음을 따르는 교회, 그런 식의 교회 나는 나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왜 당신은 지역교회 나가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절대로 신앙을 버린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나는 무형교회, 보편교회에 속한 일원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이유를 유형교회에 속하지 않는 핑계로, 변명으로 들이대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워 보라. 내가 왜 교회에 안 나겠느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래도 되는가? 여러분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보십시오. 문제없는 교회가 있으면 한번 저에게 이 교회가 문제없다라고 한번 어느 교회를 한번 특정해서 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가 문제가 없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하든지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심지어 예수파다라고 하면서 파당으로 서로 싸우지를 않나, 서모와 간통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나, 같은 신자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않나,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빌립보 교회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빌립보 교회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 잘못된 가르침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요드여와 순두개를 권한다라는 빌립보서 4장을 보면 두 여자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교회 안에 각종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야 되지 교회답지 못하다는 이유 때문에 지교회에 출석하거나 혹 출석한다 할지라도 홀로 고립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만 해서는 안 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교회답게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회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단어를 떠올 때마다 항상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수식어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물론 현상교회를 저와 몇몇 분들이 개척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상교회가 최덕수의 교회입니까? 특정한 장로님의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이나 사람을 대할 때 그 물건 자체가 귀해서도 잘 다루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물건을 소유한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사람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알게 될 때 그 물건을 대하는 또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형편없네 교회 뭐. 이러면 교회는 자기 판단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형편없어도 그게 주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면 사랑하고 부족함을 채워야 될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화란의 유명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의 전기를 읽어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헤르만 바빙크의 아버지 바빙크는 하나님의 교회인 시온에 대하여 어떻게 평안하게 말하는지를 알았던 사람이다 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부모님들이 집에서 교회에 대해서 늘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장로가 말이야 그러고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만 자꾸 듣고 자라면 교회학교 학생들이 교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생길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존중하는 사람이 이 집구석이 이런 말을 사용합니까? 그런 말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말할 때 마치 남 이야기하듯이 그리고 마치 자신은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교회로부터 빠져나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기초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한 최초의 고백자는 다름 아닌 사도 베드로였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고 교회 일원이 되고 교회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남다른 지식과 영특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습니까? 저의 과거의 삶을 생각하면 제가 목회자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아마 제 친구들이 놀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신자를 낳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로 부름받았는가? 교회의 소명이 무엇인가? 헤르만 바빙크는 교회의 소명은 모든 시대에 걸쳐 사람들의 생각을 굴복시켜 성경 속의 하나님의 뜻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소명받은 모든 활동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헌신이다. 교회가 어떤 일에 헌신하는 교회입니까? 바꿔주면 됩니까? 아니면 병원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일에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증가하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면 그것은 일반적인 구호기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개혁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멜컴 워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는 무지몽매한 정신을 밝히고 반항적인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의지의 요새를 최종적으로 함락시킨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 진리에 함락당한 사람이에요. 설복당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내어놓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죠. 경관 진을 파는 진리에 의해서 완전히 설복당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 설립 22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또 교회를 좀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물론 이것은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유추한 결론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치신 첫 일성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사관과 그 대사가 속한 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나라 없는 대사관이 있습니까? 일본, 중국, 또한 심지어 북한까지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대사관이 각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바티칸 시국 대사관도 있죠? 아주 작은 시인데 거기도 대사관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교회는 그냥 인간의 공동체에 불과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만들어온 공동체에 불과해요. 그런데 왜 교회가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합니다. 증거하고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아, 이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미국 사람도 아니고 저기 뭐 룩셈부르크 3국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네. 아, 이들은 하늘에 속한 시민이구나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대사관을 보면, 대사들을 보면 이런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대사들은 몸가짐을 조심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를 대표하잖아요. 국위를 선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때로는 어떻게 하지요? 자국의 풍속과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죠? 무엇도 하지요? 자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도 발급합니다. 묻고 푸는 권세를 갖고 있죠. 당신은 못 들어간다. 당신은 들어갈 수 있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사관들은 그리고 대사들은 물론 자신이 지금 파송되어 있는 나라의 법도 지키지만 우선적으로는 자국의 법을 지키고 자국의 질서를 따릅니다. 용산 미군기지 텍사스 주 법을 따라요. 그 안에서는 텍사스 주 법이 적용이 됩니다. 교회는 어떤 기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질서가 통용되는 곳이죠.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 교회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러면 뭐 저기 저 하늘을 보여주면 하늘나라가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뭘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한다고 할 때, 증거하고 보여준다고 할 때 뭘 보여줘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세상의 질서고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 때 충만히 계시되어지고 확립될 만물의 새로운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지키지 않은 법을 지키고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질서를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새 세상의 질서가 만들어졌습니까? 어떻게 더 가진 자가 뻑이지 않고 섬기게 되었나요? 어떻게 더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피를 채우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까? 새 세상의 질서는 그리스도의 혁명적인 사역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혁명이라는 것은 무슨 무정부주의자들이나 구태타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의미에서의 혁명이 아니죠. 예수께서 어떻게 혁명을 일으키셨습니까? 징기스칸처럼 그렇게 무력으로 혁명을 일으켰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처럼 전두환 대통령처럼 그렇게 혁명을 일으켰나요? 아니에요. 하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었습니다.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자기가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방식으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자기 부인, 자기 포기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사실을 강조하고 말하고 해도 여러분들 자신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는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곳이 아니죠. 다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섬김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배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섬김이 최종적 목적이 아니에요. 섬겨서 뭐가 되려고 하든지 섬겨서 뭘 취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섬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우받기 위한 섬김이에요. 대가를 바라거나 반사 이익을 기대한다면 그 섬김은 가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짜로 섬겨서는 안 되지요. 섬김 그 자체를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가치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하는 죄의 세력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원리를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런 섬김이 이루어지는 모습 때문에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인식이 달라질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 좀 깊숙이 들어왔다가 교회에서 받은 상처를 말할 때 무슨 말들을 할까요? 아, 교회 직분자도 돈이 있어야 되더라. 교회도 다 보니까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어떤 힘과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직분자가 되더라. 가진 자, 아는 사람이 대우받더라. 이런 교회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일은 세상에서 더 잘하는데. 왜 교회 나오겠어? 저는 우리 현상교회가 섬김을 삶의 최종적 목적과 가치로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뭐가 얻어졌는데, 묻지 마시고 더 섬기지 못해서 안타까워할지언정 내가 그토록 섬기고 희생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이것밖에 없는가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 교회는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비유로 대사관을 말했죠. 두 번째는 군대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바대로 교회는 뭐 무용교회, 유형교회 구분하기도 하지만 승리교회, 천상교회죠. 그 다음에 지상교회, 전투적 교회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두 번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를 세웠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군사로 모집한 자라고 말해서 우리가 군인, 군대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교회는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곳입니다. 교회가 싸움을 하지 않으면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싸우는 데 있어요. 물론 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세상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공교육의 현장을 보십시오. 인성교육은 사라진 채 지식 위주의, 지식 습득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겸손해지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권위자에게 더 순복해야 되는데 초, 중, 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선생님 말씀을 더 잘 듣습니까? 아니에요. 요즘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맞아요. 성희롱당합니다. 많이 배우면 더 겸손해지고 선생님의 권위에 부드럽게 순종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식이 많아지고 아는 것이 많아지는데 점점 사람다움에서 멀어지는 이런 공교육의 현장 가운데 우리 아이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장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싸움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님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자녀를 가진 전통적인 가정, 가정하면 부부 그 다음에 자녀. 그런데 자녀가 없는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출산율 꼴찌. 이거는 그래도 봐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남자와 남자로 구성된 가정, 여자와 여자로만 구성된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뭐 유명한 여자 연예인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우월한 유전인자를 가진 남자의 정자를 받아서 아이를 잉태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매스컴에서 막 떠들어댑니다. 여러분 이게 미친 짓 아닙니까? 대중문화는 어떻습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노골적인 성에 대한 표현이 이루어져도 별로 제지하지 않습니다. 태아도 한 사람의 생명이라며 낙태를 반대하면 한 여자의 자기 결정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난받기 일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지워졌더라면 여러분과 제가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말하면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구시대적 질서를 따른 사람이다. 저 고리타분한 사람. 아직도 뭐 남편이 뭐 가정의 머리네 어쩜네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고 말이야 이러면서 혀를 끌끌 차지요. 교회는 이런 비진리와 싸워야 됩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궁극적으로 뱀의 후손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는 이 말은 그가 본성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중문화로 사람을 꿰입니다. 사실을 말하면 안 듣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진실인 것처럼 문화로 포장하지요. 미술, 음악, 오페라, 드라마, 영화로 계속 우리를 비진리의 내용을 진리로 믿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일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다면 지금 시대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과 또 미혹하는 영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짓된 것과 싸우기 위해서는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는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판단이 정확해야 돼요. 혼미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정도로 가면 시간은 점점 늦어집니다. 딱 보면 아니구나. 저것은 따라서는 안 돼. 그럴 때 삶의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고 남들보다 천천히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앞서 제가 인용했지만 교회를 가르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했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가르쳐 성전이라 그랬죠.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진정한 성전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아신 바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왜 근데 무너뜨렸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도록. 역사가 의하면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있다라는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드러낸 거예요.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였는가? 진정한 성전, 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 이 말은 실제로 그들 사람이 있다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건 아무도 없지요. 사도가 먼저 등장하고 선지자가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이 선지자는 구약 선지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신약 선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고 그 비밀을 전파했고 교회는 그 비밀을 아는 지식 가운데 지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는 곧 복음입니다. 이 위에 교회가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으로 교회는 세워집니다. 한 사람을 양육하는 일, 세례를 주는 일, 성찬을 집행하는 일, 직분자를 세우는 일, 모든 일들은 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바로 교회를 실제로 세워가는 방식이에요. 건축 자재가 조달되지 않으면 건물을 세울 수 없습니다. 말씀이 조달되지 않으면 말씀의 원리를 따라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공간을 만드는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바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고 그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가 성찬에 나오고 그가 일꾼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의 원리로 세워지게 될 때, 이루어지게 될 때 진정한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올바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뭔가?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지금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죠? 내가 지금 열쇠를 주겠다고 말하지 않으셨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께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이 사실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채 단지 예수께서 행하신 일만 바라보고 주는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만으로는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미래형을 사용한 거예요. 지금 세우겠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교회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비진리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하나님의 권석을 믿음의 가정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가족하면 따뜻함, 친밀함, 안식 이 단어가 떠올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교회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따뜻해야 됩니다. 살벌해서는 안 돼요. 뭐 조금 잘못하면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벌한 분위기를 연출해내는 그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가족은 휴머물이 용납되고 덮어지는 공동체죠. 가족은 그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가, 그가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그의 외모가 어떤가에 따라 그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죄송한 표현인데 조금 못생겨 보이는 아이도 그 부모는 어떻게 하죠? 그 아이를 너무 예뻐하잖아요. 그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따뜻합니까? 긴밀한 교제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은 육신에만 생기는 증상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코로나 후유증이 생겼습니다. 물리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영적 거리두기도 실행되었습니다. 다가가려고 하면 뒤로 물러가 버려요. 다가갔는데 왜 그럴까요? 이것도 사실은 말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깊이가 없고 말씀에 힘이 없으니까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선포되는 말씀 자체가 강해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두들겨 부서뜨려야 되는데 견고한 진이 함락을 당해야 되는데 말씀이 무디거든요. 무디니까 깨어지지 않습니다. 여간에서 사람은 변하지 않죠. 조언한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코치를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든 그 습관들도 있고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자기 지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 번에 대화라는 말은 그냥 안녕하세요 이 정도 아니고 그래도 한 2, 30분 정도 대화를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채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 또 자신이 봤던 첫 인상으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규정 지어버려요. 이런 자세와 태도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하여. 시나르몰로게오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바울이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단어로 보여요. 쉰이라는 단어, 함께라는 이 단어, 이 전치사. 그 다음에 하르모스와 레고의 합성어인 하르몰로구스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쉰이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함께 짜맞추다, 서로 들어맞게 하다, 함께 밀접하게 결합하다 하는 뜻입니다.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 아시죠? 레고들 보세요. 요즘에 레고들이 얼마나 잘 나와 있는지요. 작은 것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멀리서 보면 흡사 그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바닥, 벽, 창틀, 창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기가 딱 맞죠. 결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합되려면 우선적으로 다가가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영적 거리두기, 식사도 하지 않고 잘 만나지도 않고 신방을 가려고 하면 오지 마라 그러고 뭐 됐다 그러고 이런 식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함께 짜맞춰진 밀접하게 결합된 그런 교회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개인으로 존재하면서도 레고 하나하나가 하나의 개체로 존재하면서도 레고가 그냥 떨어져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서로 결합되면 전차가 되기도 하고 집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멤버라는 말이죠. 멤버, 멤버십. 멤버라는 이 그리스 어원에서 이 멤버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몸에 속한 장기를 의미합니다. 장기 아시죠? 위, 폐, 그 다음에 대장, 간 이런 것들입니다. 이 장기들은 구조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그 다음에 위계 질서도 각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죠? 다 다른데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 신학교 한기수 선배 중에 한 분이 신학교 다닐 때 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위를 다 절제해버렸습니다. 식도로 위를 조금 만들었어요. 근데 3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건강하게 목회하고 계십니다. 서로 긴밀하게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이가 없으면 잇몸이 이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나서겠다 그러면 내가 하겠다 이런 자세와 태도로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부담이 되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는 자세와 태도가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려면. 뭐 서로 밀접하게 붙어 있으라 그래서 뭐 한 네 가정이 한 집에 맨날 자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교인이 몇 명이나 되죠? 어떤 것도 감출 것도 없는 그런 모습 내놓아도 용납할 수 있는 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교회 몇 명이나 될까요? 난 아무도 없습니다. 외롭죠. 쓸쓸하죠. 가정이 왜 편합니까? 왜 옷을 벗어도 편하죠? 너 왜 그러니? 체근한다든지 자세가 그게 뭐야?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편하게 쉴 수 있기 때문이죠. 비난받고 정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의 정서 가운데 수치심, 부끄러움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정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반드시 죄를 범하면 두려움과 수치심, 이라고 하는 정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두려움과 수치심이라는 이 정서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복음 안에서 자유함으로만 해결이 됩니다. 죄 용서받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내놓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리 정죄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가늠한 여자한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다면 남이 내 모든 치부를 다 까발려 나는 괜찮다. 이런 복음 안에서만 자유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데 사람들은 왜 교인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할까요? 왜 잘못하면 가리기만 할까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용납받아본 경험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놓았다가 비난받고 정죄당한 경험이 많기 때문이고 이런 내 모습 그대로 노출하면 저 사람이 나와의 관계를 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홀로 고립된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개인주의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혼밥, 혼술. 혼밥, 혼술이 뭐예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합니다. 혼자 놀아요. 혼자 즐깁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를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가 그런데라는 이야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시대가 어떤데 이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듣고 싶은 말씀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왜 목사님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은 듣고 싶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맞지? 이해가 안 된다. 복음을 통해서 이해가 되어져야 되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덴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로만 설명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빼놓으면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 생각이 있고 취향이 있고 다 취향이 다 다릅니다.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용납받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원리로 돼야 되죠. 교인들이 모이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성경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격려하고 때로는 경책하고 신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 말은 정치나 스포츠와 같은 이런 주제들은 대화의 주제거리로 삼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 기반이 없는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정치 이슈를 왜 이야기하지 못합니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만 해서 아 이분은 정치 성향이 이렇구나 나는 그렇구나 복음만 해서 공통품을 이루면 되는데 자신하고 정치 성향이 다르면 완전히 그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해버려요. 이게 복음만 해서 안 해야 되는 교회 모습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더 관계 맺는 일에 시간을 더 소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좀 더 많이 만나시고요. 좀 더 식사도 자주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계 맺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그리스도로만 설명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외톨이가 된 사람이 복음을 전해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동료 신자를 사랑하는 것은 영원한 보상을 가져다 주는 투자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은 없어집니다.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돈 쓰시면 돼요. 이웃과 함께 소통하고 마련하고 먹을거리 좀 먼저 사오고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어 어디 여행을 갔는데 한 분이 백을 딱 가져와가지고 모든 군것질할 것을 다 가지고 왔어요. 빵, 비스켓, 음료수, 껌, 물수건, 이쑤시개까지. 예전에 안장노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 분이 옆에 있으면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관계 진척을 위해서 손대접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책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자기 밥도 하는 사람 어려워하는 분들 있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밥 사 먹죠. 그러니 교회도 그래야 된다. 이 세상 논리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손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식사 초대 정도로 좁게 정의를 내리는 경향이 있지만 손대비라는 이 용어는 폭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필록세니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요즘에 인터넷에 클릭 딱 하면 딱 뜨잖아요. 그죠? 이건 목회자들만 아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원어 딱 하면요 다 뜹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낯선 방문자를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손대접이. 낯선 방문자를 사랑하는 자. 사람들 식사에 초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낯선 방문자가 오면 먼저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서 오셨습니까? 말도 건넬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처럼 바른 예배가 있으면 갈 줄 알아야 되고 오후에 별일 없으면 따라가서 장지까지 따라가고 여러분들 초상을 치러본 경험이 있죠. 어떤 사람이 제일 귀합니까?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냥 함께 무슨 말을 잘 못해도 같이 함께 있어주면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잖아요. 부모님들도 이런 분위기를 좀 제공해 주십시오. 저희 중고등부 때는요, 뭐 그때는 뭐 다 모여 살기도 하긴 했지만, 뭐 그래도 때로는 버스 타고 가기도 했습니다. 오후에 가면 부모님이 끓여주시는, 친구 부모님이 끓여주시는 라면 먹고 함께 놀았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여성도님들에게 삶의 체력을 조금 키우셔서 내 밥 해먹기도 나는 힘들다 그렇게만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다 갈 존재잖아요. 썩어지고 없어질 존재 아닙니까? 친구들 오라 그러고 라면이라도 삶아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 전혀 없지는 않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교회가 무엇이고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조금 과감하게 어떤 일을 시도하는 편입니다. 제가 교회 교육이 참 힘들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청년 때 가르쳤던 한 자매가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오고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교육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한 동네에 다 이사 왔어요. 공동 육아를 하고 공동 학교를 거기서 합니다. 책을 썼더라고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런 일도 하는데 교회는 헌신하지 않아요. 어떤 일도 시도하지 않으면서 자녀의 교육이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투자하든지 공간을 만들든지 헌신을 하든지 그래야 되지, 이거저거 다 재고 교사할 사람 없고 교육공간 확보 안 되고 시간은 다 부족해서 뭐 마치면 학원 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무리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관해서 지향해야 될 두 가지 자세를 언급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안일주의입니다. 여기 보니까 되어가고 지어져 간다. 다 현재 시대예요. 여러분들 어제 4층에 교육관 도배했죠? 2층에 여자 화장실 블라인드 설치하고 칸막이 다시 갈았죠? 그것만 했습니까? 부엌 새로 다 까서 다 뒤집어서 타일 새로 다 깔고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문도 다 새로 달았어. 한건물이 유지되는데도 이런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투자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도 소용없더라 자수석기 말을 하기보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이상주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상은 필요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는데 이상주의자는 되지 마십시오. 왜냐? 이상주의자는 엄격함과 경직함에 구속당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주의자들은 엄격합니다. 디트리 본 회퍼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 공동체 자체 있는 모습 그대로보다 공동체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흠잡을 데 없고 그 의도가 아무리 정직하고 진지하고 희생적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공동체 파괴자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냐? 이게 무슨 교회냐? 이게 무슨 가정이냐? 라고 말하면 가정이 가정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집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교회 파괴자가 되는 거예요. 점점 엄격해지고 경직될 것입니다. 자기 문제로 보지 않고 비난의 대상으로 생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냐? 우리는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그러잖아요. 따라서 진정한 문제는 뭔가? 문제가 뭔지를 말하고 지적하고 판단한 사람은 많은데 반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대안을 제시하고 헌신한 사람은 없거나 적다는 사실에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도 아니지요. 목사, 장로, 집사라는 계급 조직도 아니지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도를 훈련하여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기관입니다. 또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그것도 못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어머니를 대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를 모르셔도 정상적인 아들이라면, 자녀라면 공손히 대하죠. 어머니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따뜻한 자세와 태도로 돌아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현상교회 교인들을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저는 어디 가서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보다 순진하고 착하고 그런 분 없다. 왜?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른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말을 하듯 해보면요. 제가 입을 딱 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는 경험들을 제가 듣거든요. 제가 그래서 현상교회 목회자는 사실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문제도 없고 계획되지 않아도 된다. 그거는 또 아니겠죠. 우리 안에 이런저런 필요들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교제하면서 그렇게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저는 우리 모든 현성교회 교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2주년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를 또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가 가정만 있고 교회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들을 수 있겠으며 이런 교통과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천국의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에 합당한 방식을 따라 서로를 대하고 불쌍히이고 서로 감사주고 서로 덮어주는 아름다운 형제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로님들과 지사님들과 목회자들,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또 교회학교 교사들, 기도학교 교사들, 또 구역장 인도자들 모든 섬기는 부서 또 섬기는 분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시고 저들의 귀한 노고와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